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하는 마음 고백을 주셨사오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 오늘은 잠언 20장입니다. 1절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요새 특히 한국은 술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서울에 빨간 십자가가 많아서 교회가 많다 그러지만요. 사실 술집이 더 많다 생각해요. 세질 않아서 그렇고 술집을 우리 눈에 이렇게 안 둬서 그렇지 교회 있는 거랑 술집 있는 거랑 그런 어떤 그 유흥문화, 밤문화가 있는 그러한 가게들의 네온사인 그리고 또 교회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밤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더 많은가 생각할 때 지금 한국에 사실 술문화, 밤문화가 사회들이나 특히 청소년 애들에게까지 끼치는 문화가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정화시키고 그것을 끊을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할 때 교회에 다니는 그러한 청소년들 아니 어른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직분자까지라도 우리가 사회의 그런 반문화나 그런 술 문화에 아직도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사람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도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열매를 가져야지 실제로 살아야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잖아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 삶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내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돼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그리고 행동을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돼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출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우리의 생각도 행함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행한 것은 뭐 내가 내 뜻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술을 먹을 때에 먹는 이유가 많이 있죠. 사람들 교제 때문에 먹고 아니면 속상해서 먹고 즐거워서 먹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거만한 사람들이 이제 그 술을 먹으면 더 거만해집니다. 술을 먹으면은 뭐가 그 담력이 커진다 그럴까? 뭔가 내가 잘난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착각이 되나 봐요. 그리고 또 독주는 떠들게 한다. 자꾸 자기 주장을 하게 만들고 자기 얘기를 하게 되고 남의 거를 안 받아들이게 되니까 떠든다는 거는 결국 싸운다는 얘기예요. 서로 부딪히기 싫다.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이성을 잃게 되고 격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더욱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이라는 거는 무자비하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무자비한 거는 사랑이 없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성적이고 냉철한 것은 사리를 분별을 잘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랑이 없고 긍휼함을 잃어버린 그러한 잔인하고 무자비한 무감각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감정적인 거는 사랑이 있는 것 같고요. 감정적이 아닌 것이 나쁜 거다 그렇지만 우리의 감정은 이성 속에도 있는 거예요.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는 감정이라는 거는 자기 감정만 중요해요. 남도 다 감정이 있고 다른 사람도 다 그 입장에 그 사람의 말이 있고 그 사람의 느낌이 있는데 내 감정만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에게 자꾸 내 감정을 알아달라 아니면 내 감정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입시키려 합니다. 내 감정에 맞춰 달라요. 근데 술을 먹으면 그게 더해진답니다. 뭐가 나쁜지 뭐가 좋은지에 분별이 잘 안 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친 그 사람이 더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자기 중심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자기 고집이 강한 그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잘나고 더욱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게 된답니다.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이제 시커 떠들고 악수하고 이제 그래서 됐다. 그렇게 해서 술 먹고서 화해하는 일도 있고요. 술 먹고서 자기 속내를 얘기하는 일도 있고 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이 뭔가 유익함을 얻는 것까지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그것에 미혹되는 자, 그것에 빠지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것 갖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예요. 진통제를 먹어서 뭐가 그때 당시 통증은 이렇게 완화되는 것 같아도 진통제가 절대로 치료제는 아니지요. 그 고비를 잠깐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통제를 자꾸 복용하면 어떡해요? 진통제 자체의 독성에 그 사람은 해를 입게 됩니다. 그것처럼 술이 우리의 마음을 진통제 역할 해주는 것 같고 뭔가 완화제 역할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게 돼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는요. 꼭 많은 주량이 많은 사람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먹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먹어도 덜 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금방 몸이 받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포도주 얘기하고 독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자기의 정신적인 것, 자기의 어떠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선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팔리는 그러한 그술 대신에 역할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에 걸리는 것. 뭐 쇼핑 중독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그 담배도 중독이겠지요?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막 떠드는 거. 우리가 전화 몇 시간씩 하고 나가서 꼭 사람 만나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스트레스를 풀고 자기의 욕구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막 푸는 것들. 음란물 보는 거나 또 우리가 그안 하면 안 되고 함으로써 꼭 우리 그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일 중독도 있고 별별 중독이 많아요. 그거 안 하면 불안한 거. 그거 해야만 내가 편한 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결국 그런 것은 빠진다는 것이 문제, 미혹된다는 것이 문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 지금 중독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게 우리를 삼키는 것이 됩니다.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 그 악과 선과 또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 그런 거를 분별을 해서 우리가 악을 끊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할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물살 흐르는 대로 우리가 그냥 어떤 힘이 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는 그게 미혹당하는 것이요. 그게 유혹이고 그게 빠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에 돈에 이끌려가, 성에 이끌려가, 아니면은 어떠한 그 내가 좋아하는 정력에 이끌려가, 내 감정에 이끌려가, 다 그러한 것들이 안팎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욕심에 이끌려서 당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픈 거를 잊어버리려고, 아니면 내가 뭔가 답답한 거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술을 먹고,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한다 그래도 그게 근본적인 치료제가 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냐고, 그냥 그때만 넘기는 거라면 우리는 아플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외로울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슬플 때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오늘 보면은 포도주를 먹는 자는 거만하게 된다. 큰 소리치게 된다. 뭐 이건 너무나 우리가 아는 일이에요. 그냥 정말 나잘난가 되는 거예요. 내 세상이 됩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커져요. 그리고 많이 떠들게 됩니다. 독주는 많이 떠들게 된다. 그래서 술이 취한 사람들은 잘 싸우잖아요. 평소에는 조용했던 사람이에요. 수줍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해결이 되냐? 아니요.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옛날에 제사장들한테도요, 술은 금물이었어요.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주 자체가 우리에게 음식으로 또 약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거는 술 취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건 약용이에요. 그리고 그건 음식으로 어떤 거지? 그게 우리를 지금 취하게 만드는 목적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술을 요리에도 쓰잖아요. 그러나 요리에 쓰는 술을 내가 홀짝홀짝 먹으면 그게 중독이 돼요. 주부들의 그술 중독의 많은 그 시작이 부엌에서래요.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홀짝홀짝 먹던 것이 중독이 되었다. 외롭기 때문에, 속상하기 때문에, 뭔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한 잔씩 먹은 게 혼자서 그렇게 중독까지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것이 쌓이면은 티끌이 모아 태산된다고 조그마한 습관이, 조그마한 우리들의 어떠한 그, 반복이 우리에게 큰 결과를 낳게 되는 그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럽니다. 그래야 큰 것에 충성한다.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 기뻐할 때도 그 항상 기뻐하고 범사라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조그마한 일들, 그리고 아주 잠깐 잠깐의 그러한 모든 때예요. 스치는 생각, 어떠한 그 환경에서 변명되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는 기뻐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은 감사하지 않아도 돼. 그것이 주 안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예요. 항상 기뻐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뭐가 불만 있어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못해요 할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 돼요. 나 항상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 원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모든 것에서 그 감사함을 하나님한테 고백하며 살기 원해요. 그게 우리가 손해보는 일 아니에요. 짐지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하려니까 술도 빌리고 사람도 빌리고 돈도 빌리고 뭐가 쾌락도 빌리고 막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하나님으로 은혜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다고 감사하면은 우리가 무슨 술이 필요하며 무슨 이 세상에 쾌락이 필요하며 이 세상에서 얻는 재미와 기쁨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죄를 안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잔이 넘치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정말 세상 것이랑 그 나의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유혹하지 않고 나를 미혹해서 나를 빠뜨리게 안 합니다. 내 안에서 그런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내 것은 그냥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온 건 쓰레기요. 하나님께서 나온 건 하늘로부터 오는 거는 신령한 모든 좋은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나한테 쓴뿌리가 되고 나한테 짐이 되고 나한테 결국 독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거는 진통제밖에 되지 않고 마약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잊어버려지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오고 큰 더 큰 병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혜도 그렇고 구속함도 그렇고 거룩함도 그렇고 평강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말씀의 모든 그 열매가 모든 하게 하시는 능력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마음만 열면 하나님 앞에 나 그거 원합니다 하세요 나 주세요 하기만 하면 그냥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요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체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항상 모든 것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술을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이건 나쁘니까 내가 여기 빠지면 안 돼 하고서 긴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술이 필요 없고 그러한 정말 교만함도 거만함도 떠도버릴 그러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주님으로 인해서 잔이 넘치고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찬양이지 우리가 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그 리더들이 있습니다. 사회에는 왕이 있든지 어떤 그 다스리는 우리를 재판한다 그럴까 우리를 옳고 그름을 가려서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그 층의 권세가 있지요. 근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권세를 가졌다는 건 그 사람들이 화나고 그 사람들이 이게 잘못이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위험을 갖고 우리에게 압박해 옵니다. 그거는 마치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랑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노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해로움을 입는 거다. 그렇다고 나쁜 왕에게 타협하고 그리고 그들의 종이 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권세자를 권세자로서 인정하고 그 권세자를 화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생명이 위험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지금 권세자는 누구예요? 세상의 사람은 우리의 육체만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괴롭힐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 뺏어가고 나의 이 육신에 있는 생명은 뺏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내 것이면은 바람만 불어도 아니, 내 감정만, 내 생각만 와 갔다 갔다 해도 우리 흔들려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세상이 못 흔들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서 뺏어갈 자도 없고 흔들 자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에서 욕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해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죽어도 살리라를 아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요. 하늘이 열려서 그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를 그들이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미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돈게 아니에요. 그들은 남이 갖지 못한 거 가졌고 남이 알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당하는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그러한 해보다도 비할 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의 왕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우리가 누구 밑에 있느냐? 회사 사장이 나를 정말 뭐가지 시키나 안 시키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이게 이러면 저게 저러면 그거를 일일이 우리 두려워했다가는 정말 두려운 병에 걸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비유 맞춰야 되고 그 사람들 미워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적해. 저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린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해도 축복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권세를 가진 지금 우리가 권세자인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더큰 권세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 열두 지파들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이 같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정죄당하거나 누구한테 심판받고 누구한테 종이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으니까 우리의 권세는 근데 남을 지금 심판하는 권세가 아니라 남을 축복하고 남을 살리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어떤 분이 요새 교회는 저주권을 행사를 안 해서 교회가 힘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축복권만 사용하지 저주권을 사용 안 하니까. 근데 저는 그건 너무나 위험한 사상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사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저주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뽑으셔서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자녀된 권세로 가진 권세는 세상을 저주하는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안에 있게 할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통로지. 우리는 하나님 없는 곳엔 벌써 저주고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은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거룩하신, 공의로우시고, 정말 오르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예수 안에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인쳐주셨습니다. 나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권세에 그 저기 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왕의 어떠한 진노나 왕의 어떠한 것에도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뭐 나중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거는 육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들이 뺏을 수 있다는 거는 내가 가진 어떠한 땅의 것이나 그리고 내 육체의 생명이지.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생은 그들이 우리를 뺏을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은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이미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게 원하시고 악인도 죽지 않길 원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피조물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 보고 돌아오라. 내게 거하라라고 하시는 이유예요. 진노의 자식에서 축복의 자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뭐 누구예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세상의 지혜는요. 그 속에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물거먹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는 뭐예요? 양순하고 그리고 순전하고 편벽이 없고 좋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화평케 하는 그 열매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고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는 아주 오래오래 참는 그러한 것이든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듯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함으로써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바보같이 당하는 것 같아도 바보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순교를 당하는 것 같고 바보같이 다 뺏기는 것 같아도 그 바보 같은 것이 이기는 거예요. 스스로 살고자 하면, 스스로 구원 얻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반드시 참 생명을 얻으리라. 그게 지혜예요. 세상은 우리의 악한 거를 돋구려 합니다. 뺨을 때려서 돋구려 해요. 너왜 때려? 하고 화내게 만드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오리를 가재요. 아니, 내가 왜 끌려가야 돼? 왜 그래? 자기가 스스로 자기 유익을 구해서 아니면 상대방을 무서워해서 쫓아가는 건 종되는 거고요. 아니면 거기에 내가 이끌려가는 거지요. 내 유혹, 내 정욕에, 내 욕심에 이끌려가는 거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그와 화목하기 위해서 오리를 갈때 심리를 내가 자원해서 가주는 거는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남이 보기에는 바보같이 끌려가는 것 같아도 그게 바보같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 데리고서 쭉 3년 반 같이 지냈다 그 제자들에게 다 버림받고 가룟유다에게 배반당하고 정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그들 손에 잡혀 죽는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힘이 없어 당한 거 아니지요. 그들이 무서워서 끌려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거기에 죽어서 영웅이 되리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직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에 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 회사에 가냐? 왜 학교에 가냐? 왜그 일을 하냐? 왜 사느냐? 왜 먹느냐? 왜 마시느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해라. 우리의 지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라. 먹고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나 싸움을 피하는 것이 지금 사람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하고 안 싸워요. 사람은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들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싸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자꾸 말안 듣게 하고 하나님 대적하게 만드는 건 사탄이에요. 이건 영의 싸움이지 사람은 그냥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 속삭이게 만드는 하나님을 자꾸 영광을 가리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탄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쓰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맞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 자비와 긍휼의 대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존재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말고 우리를 계속 보살펴 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 주제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자꾸 맞서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느끼고 이건 내 거고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에게 맞서도록 하는 것이에요. 다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다툼 속에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직책을 갖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았기 때문에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화평을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요. 서로가 자기중심이 되어서 서로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화평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로 띠띠어 주심이 성령으로 하여금 띠띠어 주심이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지키려면은 내가 모든 사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사람도 주님 때문에 받으라예요.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내가 못 받을 사람이 누구냐 얘기죠. 우리가 못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집니다. 내가 그 사람을 거절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거절한 거예요. 왜? 주님은 그 사람도 받으셨기 때문에. 미련한 자마다 다툰다. 다투는 거는 사탄의 권세고요. 분열하는 거, 끼리끼리 가르는 거, 담을 쌓는 거, 모든 거 다 미련한 일이요. 어리석은 일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든지요. 그러나 세상하고 합하지 말고 세상하고 우리가 따라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 이거를 우리가 싸우지 않는 거를 사탄하고도 싸우지 않는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사람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는 얘기지. 우리가 끼리끼리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요. 바벨탑 쌓듯이 사람이 다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맞서려고 하고 아니면은 그거는 사탄이 사람을 다 하나 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서로 거기에서 다른 사람 딛고 서서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강해서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거는 지금 다 다툼을 일으키는 거라고 얘기해요. 큰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것 같아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귀히 보고 모두에 대해서 오래 참고 모두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견디면서 그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아까 큰 교회 세우는 거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개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에요. 크다 치면 이 세상에 가장 큰 거예요. 전 우주보다도 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큰 교회라는 것이 작은 교회들 속에서의 어떤 비교에서 나온 단어라면 그거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고요. 아니, 오늘도 또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어떤 목사님의 이름으로, 어떤 집회에 많은 사람들 모였으니까, 어떤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의 비교에서 나온 그러한 것이라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심이고 이거는 아니고 이런 식의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은 계신데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눈에 큰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비교 경쟁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건 미련한 것이요. 그거는 비질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요. 그것은 사탄이 시키는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역을 놓고 교회를 놓고 성도의 수를 놓고 우리가 재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안 하시는 일이에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가을에 밭갈지 아니한다는 거는 이제 그 춥다고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10월 11월에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그때에 밭을 갈고 추수하지 않음 이렇게 씨 뿌리지 아니하면은 추수 때에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밭을 갈지 아니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이 가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 가을 후에라는 말이 있고요. 또 추울 때라는 말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겨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춥다고 안 하는 거예요. 요새 갑자기 추워졌지요. 그럼 우리 어떻게 따뜻한데 움츠리고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저기 씨 뿌리기 싫은 거예요. 밭을 이렇게 갈기 싫은 거예요. 근데 씨 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지금 이 가을 후에 비온 다음에 땅을 갈아가지고 그래서 씨를 뿌려야 봄에 그 보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씨 뿌리지 않으면 추수 때에 못 얻는 거죠. 그런데 아무 때나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일하기 싫었을 때고, 내가 그때는 추웠을 때고, 뭐가 변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게으른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때에 못하면 우리는 열매를 바랄 수가 없어요.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물론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나 하나님의 구속함, 그건 우리가 심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씨 뿌리게 하셔서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 그거는 씨를 뿌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은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여 삶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얘기예요. 지금 씨 뿌리는 때가 추우니까 게으른 사람이 안 하듯이 난 지금 마음이 안 하고 싶으니까 난 다른 것이 바쁘니까 난 지금 공부해야 되고 난 지금 누구 만나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순종하기를 하나님 바라보기를 하나님 따르기를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자꾸자꾸 늦추면 어떻게 피하면 그게 게으른 거예요. 성경에서 게으름이라는 것이 나 하고 싶은 거는 잘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미루는 거지. 게으른 사람도 누워서 뒹굴거리는 건 하고 싶은 거였어요. 내 재미로 뭐 하는 거는? 그거는 빠르게 하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 빠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하고 싶은 거할때 빠르지요. 그런데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걸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게으르다는 거는 마땅히 해야 할 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옷깃념이고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하는 그 헌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열매, 어떠한 열매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을 자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와라, 순종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정말 오늘도 돌이키는 날, 오늘도 구원과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날,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날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정말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묘락은 깊은 물 같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사람의 마음은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의 마음의 속 깊은 데에 명철이 묘락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심중을 보시고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주세요.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그걸 길어낸다. 알지 못하는 것을, 감추인 것을 끌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을 벌거숭이 돼서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들춰납니다. 그것이 명철이에요. 드러나면 알게 돼요. 드러나면 변명이 안 돼요. 드러나면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막대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들추면 우리 감정이 반응이 나오듯이.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욕을 해도 머릿속에서는 그래도 축복하고, 그래도 인내하고, 그래도 사랑할 거야 하고, 아무리 해도,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실제로 그것을 겪으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감사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오히려 화가 나고, 황당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슬퍼지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뭐가 들어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말씀이 있으면,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감정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그때 택하는 거예요. 미리 큰 소리 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그것을 의지적으로 작정하고 사는 것 중요해요. 말씀대로 살리라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살리라 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삶이 사라짐으로써, 그게 지속됨으로써 열매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깊은 곳에 있는 것, 그것을 명철이 끄집어내죠. 우리 마음에 있는 묘략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겉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 아주 깊은 데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냥 말할 때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 반응할 때 드러나는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의 묘략은 그것을 끄집어 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매일 비춤받는 것이 뭐가 좋으냐? 그 상황에 가기 전에 우리 깊은 속에 있는 죄와 그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을 꺼집어내서 죄로 고백함으로, 그 범죄하여 정말 행함으로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비춤으로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어서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결국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비춤 받으면은 행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고, 행하지 않고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씻음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떠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철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에 친히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매일 먹으면 우리가 몸의 건강이 유지되듯이, 말씀을 매일 먹고 비춤받고 거기에서 죄를 죄로 고백하면 우리는 죄를 떠나고 악을 떠나서 사는 삶의 열매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친절하고, 자기가 선하고, 자기가 자비롭다고, 나는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친절했고, 이렇게 베풀었고, 그런 거를 자꾸 자랑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그 누구를 만날 수 있겠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부부 관계를 가졌는데 10년 잘 살다가 이제 바람을 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10년 잘 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20년 잘 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충성되지 못하고 결국은 배반했다, 결국은 신실하지 못했대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한테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한다. 아니, 이건 큰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앞으로도 쭉 살아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하겠다 해서 우리는 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속 그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거는, 신실함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종 되고, 나는 그의 것이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의 존재와 목적과 모든 것이, 그 방도가 그때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신실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 관계입니다. 연합이에요. 여기엔 어떤 다른 것이 들어가, 다른 사랑하는 것, 다른 어떠한 우리가 높이는 것, 더 중히 여기는 것, 더 여기는 것, 어떤 다른 것이 들어가면 우리의 신실함은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세상 것과 세상 것,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관계나 어떠한 것이나 어떠한 뭔가가 있으면 내 제자가 되기에 합당치 않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부부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가 한 몸이고 또 뭐야? 교회와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지요. 이게 부부 관계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부부 되게 하셨죠. 근데 그게 원래 한 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몸이라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몸됨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죄가 들어간 것이요,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깨져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받고 도말되고 죄가 떠나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접붙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어떻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붙는 거고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지금 이음줄인데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한 몸이라고 얘기했고 한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면 다른 거를 사랑하고 다른 거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높이 여기고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눈을 갖고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은요, 내 생각 안에서도 천갈래 만갈래예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 뜻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원한다. 내 안에 있어라예요, 그냥. 내게 붙어만 있어라예요. 그러면 너는 열매 맺게 된다. 우리의 유능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자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어떤 힘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기 나를 자랑하지만, 나의 행함과 나의 가진 것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게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는 거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성령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지. 각기를 자랑하고 각기의 어떠한 선함과 사랑과 인자함이나 친절. 우리 각기의 열매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흉내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충성된, 신실함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자리 지킴이 필요합니다. 종으로서. 아니면 그냥 포도나무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가 필요 그냥 자리 지킴이 필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의 그 신실함이 필요한 겁니다. 신실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한결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그냥 갖고 있는 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면 그냥 주님이시면 나는 종입니다.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좋으신 분으로, 선하신 분으로 계속 고백하는 거. 내 마음이 계속 인정하는 거.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랑하게 돼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의인이라는 거는 흠 없이, 점 없이 완전하게 행하는 자인데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지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의로 인치셔서 의로 인치셨다는 거는 너는 의인이야 하고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시니까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후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이 되니까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은 그도 복을 얻으리라.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한 눈으로 봐도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를 금방 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제 경찰 그걸 오래 하면 그 이민국에 오래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사람 딱 보고도 안 돼요. 왜그 인터뷰 하지요. 그 회사 취직할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밑에 사람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인터뷰를 받는 사람들은 되게 회사 그 중역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 일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봐온 사람입니다. 죄인들을 오래 다루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 출입국 하는 사람을 계속 본 사람들. 이 계속 보고 계속 판단하고 그랬다는 거는 이제 한눈에 보기만 해도 알게 된답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리고 옛날에 왕은 왕 자신이 사법관 같은 거였어요. 판사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도 왕이 된다 했을 때 하나님에게 구한 것이 내가 이 어린 마음으로 어떻게 백성들을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수 있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장 큰 직무 중에 하나가 그거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옳고 그름을 백성들을 판단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서 판단을 잘 해야 그 사회가 올바로 간 거예요. 근데 왕이라는 거, 그 심판대에 앉은 그 왕이라는 거는 보기만 해도 다 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감찰하신다예요. 감찰은 살펴 안답니다. 이렇게 스쳐가고 보는 거 아니에요. 주목해서 보고 계시고 모든 거를 다 꿰뚫어 알고 계시는 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살펴 하신다. 구석구석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요. 우리는 슬쩍 지나가서 우리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모든 악이 악으로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지요. 그 악을 이렇게 털어내기도 하고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자 누구냐? 우리 스스로 아무도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나는 죄 없습니다. 흠 없습니다라고 말할 자 누구냐? 그때 우리 사실 이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요, 지금. 나는 죄 없고 내 마음 깨끗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고, 우리는 늘내 마음의 깨끗함과 내 마음의 참된가, 내 마음의 정의를 외쳐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사람 없고 깨끗하다 할 사람 없다. 그거는 우리 다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만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 앞에서 내 마음에 감춰진 것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칠하고 내 마음은 안 나쁘다. 내 마음은 참이다. 내 마음은 거짓이 없다. 내 마음은 선하다. 나는 죄 없다 하는 거예요. 할자 없는 거를 우리는 사실 흔히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우리가 물건을 잴 때, 잣대가 중심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간격이 일정치 않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것은 가증한 것이요. 그거는 정말 쓸모없는 것이라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사람을 잴 때,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이 B를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아,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대하는 것과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대하는 것이 전혀 내게 잣대가 달라요. 쟤는 무게가 달라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3초에 하나씩 아이들이 고아가 된대요. 아, 부모들이 에이즈로 죽는데 그 아이들이 또 에이즈를 유전받아.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아이들이 하루에 몇백만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숫자가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고아가 된다든지 우리 아이가 죽는다든지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든지 우리 아이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거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할 때 우리의 잣대와 우려추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일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같이 모두를 사랑합니다. 나를 예수 안에서 의로운 치시고, 새롭다 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받기를 원하시고, 또주 안에 있는 모두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잣대는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물건 재는 잣대가 틀린 거는 계산기가 틀리다든지 저울이 틀리다든지 대가 틀린 거는 우리가 금방 이게 잘못이다 알지만 내 잣대가 틀린 거, 특히 우리가 사람을 재는 거, 우리가 내 중심으로 내 기분에 따라서 나의 유익, 나의 좋고 싫은 거에 따라서 우리가 재는 그 잣대가 아주 시시때때로 바뀌는 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죄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거를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의 가장 싫어하시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고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받은 복이요. 그리고 지혜입니다. 악을 떠나고 악을 미워하는 것. 그 악이 내 마음의 잣대요. 내 가치관이요. 내 시선이요. 내 삶의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다빛 가운데 드러나서 죄로 고백되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량 미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고 노상 하나님에게 등 돌리기가 일쑤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계속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자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는 우리들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